베드로전서 6. 삼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그 성과. 지난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1장 5절과 6절을 보았습니다. 5절에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으며 이 구원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보호되는 근거이며 믿음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효능 있게 되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구절에서 말한 구원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세 단계, 즉 초기 단계인 거듭남의 단계와 전진된 단계인 변화의 단계와 완전한 단계인 완성의 단계로 나타냄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말세에, 즉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나기로 예비되었습니다. 6절에 의하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우리는 이 말세에 크게 기뻐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해 잠깐 근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시험. 계속하여 7절에서 베드로는 너희 믿음의 시험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신창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되고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인정받기 위한 시험을 뜻합니다. 칭찬을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 자체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시험, 곧 심사입니다. 이것은 학생의 공부에 관련된 학교 시험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것은 학생의 공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인정되는 것은 오히려 그 시험입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인정받음은 합당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시련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함에 있습니다. 훌륭한 학생은 실제로 시험을 치르는 기회를 환영할 것입니다. 시험은 그가 접하고 있는 문제에 관해 얼마나 철저히 공부했으며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증명할 것입니다. 시험이 없다면 뛰어난 학생이 결코 두드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은 그가 우수한 학생임을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것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공부한 학생은 시험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뜻하는 바 우리 믿음의 시험에 관한 설명입니다. 7절에서 베드로는 우리 믿음의 시험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라고 말합니다. 불로 금보다도 더 귀하여 라는 말은 믿음을 수식하지 않고 시험을 수식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시험이 금의 시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의 비교는 믿음과 금의 비교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7절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의 비교는 우리 믿음의 시험과 금의 시험의 비교입니다. 금은 재련하는 불에 의해 시험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시련에 의해 시험을 받습니다. 이 시험은 확실히 금의 시험보다 귀합니다. 7절에서 베드로는 귀한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그의 두 서신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섯 가지의 귀한 것들, 즉 주님 자신인 보배로운 돌,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약속,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시험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7절에서 베드로는 우리 믿음의 시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말합니다. 6절에 있는 여러 가지 시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우리 믿음의 시험입니다. 베드로가 7절에서 나타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분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는 또한 그분이 나타나실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 예수님이 오늘날 여기 계시지 않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여기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분은 베일 아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가끔 주님과의 체험에 있어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베일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베일 아래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과 함께 베일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베일 밖에 있습니까? 당신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어떠할지 압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은 그분의 나타나심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분과 함께 베일 아래 있는 우리도 또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주 예수님은 사실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당신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이 내 영 안에 계심을 간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관념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근본적이고 진리의 객관적인 면을 강조하는 어떤 신자들조차도 그리스도는 3층천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멀리 떨어져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 근본적인 그리스도인들 중 몇몇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은 하늘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주님은 가려져 있으므로 사람들은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오심은 그분의 나타나심일 것입니다. 7절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지금 그분을 덮고 있는 수건의 벗겨짐이 될 것이라는 특별한 문제를 강조합니다. 그때의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전에도 우리는 영 안에서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에서 주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은 주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믿는 이들은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과 우리가 함께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고 어떻게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사실상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술된 것은 다만 주님과 함께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이 구절은 그분과 상호 내주하는 생활, 즉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은 이미 나타나신 분입니다. 주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또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나타날 때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놀랄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에 대해 나쁘게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 젊은이들은 부모의 반대를 당할지 모릅니다. 부모들이 그들을 반대할지라도 가끔 부모들은 젊은이들에 대해 놀랍니다. 부모들은 가끔 너는 놀라운 일을 하는구나. 나는 너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니? 라고 말합니다. 어떤 젊은이들의 부모들이 지금은 그들을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주 예수님에게서 또한 우리에게서 수건이 벗겨질 때 부모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주님을 알 것이며 또한 우리를 알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볼 것이며 또한 그분과 함께 우리를 볼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 것이며 또한 우리를 알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은 가끔 우리를 독특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이해에 따르면 우리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세상 오락을 즐기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종류의 세상 즐거움에 참여하자고 권할지 모릅니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거절하면 그는 당신이 이상하고 비정상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불신자들은 모든 것을 달리 볼 것입니다. 그 수건이 벗겨지고 또한 우리의 수건이 벗겨질 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 줄 알겠다. 내가 직장에서 그를 알았을 때 그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지. 왜 내가 그를 이상하고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른다면 나중에 이런 상황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의 상황은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칭찬, 영광, 존귀. 만일 우리 믿음의 시험이 긍정적이라면 이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올 것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칭찬이라는 단어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영광과 존귀를 언급한 것은 베드로의 특성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학교의 졸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학생이 최종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얻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분명히 그의 탁월한 성적에 대해 칭찬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통한 이 증명은 먼저 칭찬을 가져옵니다. 이 칭찬은 그가 졸업할 때 그의 학급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으로 선발됨으로써 그에게 영광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영광일 것이며 이 영광은 그에게 존귀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칭찬이 있고 다음에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존귀가 있습니다. 존귀는 우리를 특별한 위치 안에 두는 반면에 영광은 어떤 상태입니다. 졸업할 때 학급에서 뛰어난 학생은 영광의 상태에 있으며 또한 존귀의 위치에 있습니다. 만일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긍정적인 증명이 있다면 이 증명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올 것입니다. 먼저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하였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칭찬에 이어서 영광의 상태가 있을 것이며 그것과 더불어 존귀의 위치가 있을 것입니다. 8절로 나아가기 전에 나는 3절부터 12절까지가 사실상 한 개의 긴 문장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훌륭한 언어나 문법이나 장문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글 쓰는 방식은 그가 신성한 계시를 주의하며 순수한 영적 체험을 주의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베드로의 서신들이 어떤 학자들에게는 높이 평가되지 않을지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구절들에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 표현했습니다. 영광스럽게 된 즐거움. 주 예수님에 관하여 베드로는 계속하여 8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분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럽게 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합니다. 믿는 이들이 보지 못한 분을 사랑하는 것은 놀랍고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그분을 이라는 구는 믿고를 수식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즉 살아있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주입된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보지 못한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7절에 있는 심사, 즉 시험 아래 있습니다. 8절에 의하면 믿는 이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럽게 된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영광스럽게 된 즐거움은 영광 안에 잠긴 즐거움입니다. 따라서 그 즐거움은 영광으로, 즉 표현된 주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흠정력은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즐거움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는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즐거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상 베드로는 우리가 영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는 영광스럽게 된 즐거움을 말합니다. 우리는 영광 안에 잠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이 즐거움은 영광이신 주님 안에 잠겨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주님의 표현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혼의 구원. 구절은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계속합니다. 이 구절은 7절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우리 믿음의 시험은 믿음의 결국 곧 우리 혼의 구원을 받게 합니다. 구절에 있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 곧 세 단계, 즉 초기 단계와 전진된 단계와 완전한 단계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남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장차올 변형을 통해 구속, 즉 구원될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곧 재림하실 때 고난으로부터 구원받아 주님을 충만히 누리는 누림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이 세대의 모든 즐거움과 함께 우리의 혼, 곧 우리의 혼 생명을 부인해야 하며 이는 오는 세대의 주님에 대한 누림 안에서 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분의 심판대를 거쳐서 어떤 믿는 이들은 주님의 즐거움에 들어갈 것이며 또 어떤 믿는 이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의 즐거움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혼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고자 기다리는 몸의 구원보다 더 귀합니다. 삼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아버지의 거듭나게 하심과 영의 거룩해 하심 또는 적용과 그리스도의 구속을 포함합니다. 이 완전한 구원은 1장 3절부터 23절까지에 계시됩니다. 이 구절들은 삼일성에 의한 세 방면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계시합니다. 아버지의 거듭나게 하심은 어떤 것을 우리 안으로 가져오며 우리를 어떤 것 안으로 이끕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거듭나게 하심이 우리 안으로 무엇을 가져오며 우리를 무엇 안으로 이끄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거듭나게 하심은 우리 안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져옵니다. 더욱이 아버지의 거듭나게 하심은 우리를 소망, 곧 영원한 생명의 유업 안으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으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 곧 영원한 생명의 유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거듭나게 하심의 결과요 성과입니다. 아버지의 거듭나게 하심의 결과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져온 것이며 또한 우리를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누림 안으로 이끈 것입니다. 이 생명 공급은 산소망입니다. 이 생명 공급은 또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이 놀라운 유업은 우리가 매일 매시간 계속해서 누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베드로 서신에 대한 감사의 말을 삽입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는 베드로의 서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서신 또한 놀랍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어느 정도 바울 서신 안에 영적인 것들은 그의 뛰어난 어휘로 메꾸어집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베드로의 서신은 양에 있어서 바울 서신보다 훨씬 적지만 바울 서신과 동일한 폭과 범위를 포함합니다. 내용에 있어서 베드로서는 바울 서신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다이아몬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아버지의 거듭나게 하심이 우리에게 산소망을 가져다 주며 이 산소망은 우리가 오늘과 영원토록 누리기 위한 하늘에 속한 유업임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베드로 서신은 신약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보물들을 담고 있으므로 확실히 우리는 그 보물들 안으로 파고들어가서 그것들을 철저히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 소망을 누림. 1장 1절과 2절에는 삼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즉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 영의 거룩해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입니다. 그런 다음 1장의 나머지 부분에는 삼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이 완전한 구원은 아버지의 거듭나게 하심, 영의 적용, 아들의 구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거듭나게 하심은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가져다 주었으며 또한 우리를 이 영원한 생명의 누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이 누림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산소망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산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당신은 산소망이 현재의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현재의 것은 결코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은 소망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장에서 소망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가리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려는 사람은 유업인 산소망이 오늘, 내일,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것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의 누림과 함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생명의 누림이 소망임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 일찍 당신은 당신의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나는 매우 약하지만 여전히 소망이 있다. 내 체험은 빈약하지만 나는 소망이 있다. 오늘 늦게라도 아마 내 체험은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그런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산소망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산소망의 생활을 삽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생활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유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 이 유업은 아버지의 거듭나게 하심의 결과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유업의 여러 방면들을 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우리의 누림과 체험은 아버지의 거듭나게 하심에 기인한 것입니다. 내가 위궤양을 알았던 최근의 체험은 베드로가 의미하는 산소망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조사와 검사를 받기 위해 잠시 입원했었습니다. 조사와 검사가 끝난 후에 나는 날마다 산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몸 안에 궤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생명은 나로 하여금 산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결국 나는 완전히 치료되었고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산소망에 의해 회복되었습니다. 산소망은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몸에 생명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병이나 상처가 치료되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 안에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상처나 병이 치료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있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 의자가 부서졌다 합시다. 의자에게는 스스로 치료될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만일 아무도 그 의자를 수리하기 위해 오지 않는다면 그 의자는 수리될 아무런 소망도 없이 계속 부서진 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병원에 있었을 때 나는 내 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해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 육신의 생명이 내 몸에 있는 문제를 치료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산소망이 있었습니다. 산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산소망은 생명으로부터 오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고 유기적인 요소로부터 생깁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생명뿐 아니라 또한 아버지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가장 강하고 가장 부요하고 가장 높은 생명입니다. 확실히 이 생명은 우리를 보살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들과 걱정들이 있으나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으로 인한 산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산소망, 즉 우리의 상태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이 생명은 우리에게 산소망을 줍니다. 이 소망은 영원한 생명의 모든 축복의 유업입니다.